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독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비기닝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역의 시작이 우리의 사역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역을 위해 40일 금식으로 준비하시면서 세 번째는 그 사역의 방해 세력인 사탄에게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자 강령에 나가자. 네 번째는 사탄이 그 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시고 다섯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메시아로서 선포하시면서 여섯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로 포도주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시작하시면 됐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시작하시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이 절차가 여러분들이 사역의 절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실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겸손과 낮아짐과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 예표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근본 뜻은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너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 아들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 똑같은 장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장면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30여 년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예수께서 때가 되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메시아 하나님의 그 신분을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온 한 선자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례를 권유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바뀐 것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것을 떠나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간의 예수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에서 하나님 메시아 신분으로 메시아로서요 만천하에 선포하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위를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이나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 준비시킨 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고요. 엘리야도 그 사역을 마치기 전에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씀은 인성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메시아의 충만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금식도 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두 번 했다고 비즈니스 카드에다 적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서 이겨보자고 조건부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조금 틀립니다. 해석하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40일 금식한 다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이 대목을요 굉장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본입니다.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뜻이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할 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 개체가 되는 1대1로 분리가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나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잖아요. 아주 주의해야 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 같이 임하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40일 금식으로 하나님이신 메시아 신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4장 7절에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이 시험, 페이를 아주는 것은 유혹을 얘기한다. temptation. 이 유혹은 사탄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고자 메시아 사역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고 유혹을 말하는 반면에 4장 7절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은 에크페이라라는 것은 그대로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 테스트라는 뜻은 그 유혹에 넘어가 메시아 사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탄 너희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뜻이 다른 이 시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으면 선포하라고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이 이끌려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이끌려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잖아요. 바로 사탄의 소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요, 모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왔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사탄에게 나왔습니까? 인간의 모습일까요? 영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형상입니까?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수중을 돌고자 나타난 천사들의 형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대목이 풀리는 장면입니다. 나는 여기서 영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본래 형상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본래 형상이 어떠세요? 고린도 후서의 영이시니.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영위에 우리 인간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변형되신 형상이 바로 영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수중을 드니라. 여러분, 천사가 수중을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외면은 인간의 모습이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역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 천사 모두가 본래 형상인 영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오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받으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시대가 왔음을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로 나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다음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 뜻은요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저 무중에 가두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권위를 무려뜨려 자신들의 왕국을 존속시키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직분일까요? 선지자, 제사자,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직분이고요. 제사장은 백성들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뜻을 백성들이 이루게 하는 직분입니다. 또한 왕은 authority,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직분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유혹한 것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선지자의 직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가치 없는 돌에 비유하며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그 많은 돌들이 떡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메시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인데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화목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에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며 분명 이루어지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왕권이 있는 나라의 소유는 왕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조 왕 때는 왕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땅이고 모든 것이 백성도 왕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신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 사역을 위해 왕의 권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메시아의 그 능력을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그 나라를 지탱해 보려고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의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영의 형상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면은 인간 모습이나 그 내면은 하느님으로 하신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이 전쟁을 하며 도왔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두 천사가 함께함을 아셔야 됩니다. 미가엘과 가브엘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가브엘 천사가 대신 이행해주고 우리가 악함에서 또 싸움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천사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 두 천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첫 선포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첫 선포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우리 세례 요한의 외침을 봅시다. 당시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목동들과 동방의 박성들을 통하여 또한 헤롯 왕이 왕으로 왔다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어린 아이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자 이들은 그 탄생을 잊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왔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영접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주는 그 메시아가 왔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율법에 얽매여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들과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 부패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회개하고서 하나님 뜻을 행하라는 외침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성천으로 심판 안에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너희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선포함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길 천국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를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온전한 천국의 영생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누구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있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구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듣고 있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은 그들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라고 하신 표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표적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 말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보고한 그 표적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표적은 뭐라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표적을 삼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 사실 더 나아가 일꾼인 제자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표적보다 더한 표적이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표적도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 어떠한 일꾼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열두 제자와 바울은 끝내 순교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과 사역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명과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하나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일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며 겪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도 하나님 명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 손 올리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의 길에는 이 제자들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주어진 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 사역들의 마지막 하나가 될 때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인 순교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 행하다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십자 완성인 죽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완성시키시기 위해 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기에 그 사역길 고난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정화는 율법에 명한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지성소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으로 친히 성전이 되시어 몸된 교회를 세우시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육신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 시작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계셨기에 메시아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 성전, 참 제물,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함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남겨두신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정화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사역의 장애물인 사탄을 먼저 물리치신 후 성전 정화를 통해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먼저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또 그 이적과 기적으로 메시아의 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위해 먼저 사역을 행하라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권세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들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들, 순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들 입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목베임 당하고 화형 당한 죽는 그 순교는 그분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어떠한 불이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못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의 제 아닌 한 사람이 누군고 왜 내 사람인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 그 사역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후일 저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그 사역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나의 사역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발 한 발 뛰면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길에는 아픔과 고통도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갈 수 있도록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성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힘든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여, 우리 사역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비기니 그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험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